예,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이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편지는요, 사무적인 편지, 대면대면한 관계에 보내는 사람이 보내는 편지의 머릿말과 인사말, 마지막 인사말은 형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사무적인 편지 쓸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누구에게 보낸다고 그러죠? To whom it may concern. 그러니까 누군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도 돼요. 예, 관계가 없어도 돼요. 그냥 이 일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관계자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도 yours sincerely, 내가 이 편지를 진실한 마음으로 쓴다, 이렇게 말은 좋은 말이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써요. 누구나 뭐 진실한 마음이 있든 없든 막 고소하는 그런 편지도, 소송하는 편지도 마지막에는 yours sincerely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대면대면한 편지는 머릿말과 마지막 인사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연애 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저 자취하고 있는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이 애인을 뭐라고 불러주는지. 그렇죠. 나의 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민영 씨에게 뭐 이렇게 편지를 쓴다면 그것만으로도 편지를 다 읽은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거죠.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 엄마가 아들에게, 야, 내가 진짜로 너한테 올라가서 반찬도 해주고 싶고 정말 자장가도 불러주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 편지로 대신하는데 이 편지에 이게 정말 네 마음속에 참 힘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엄마가 편지를 쓴다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제가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첫머리와 마지막에 이런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쓰는 편지는요, 대면대면한 편지가 아닙니다. 그냥 신학자가 그 무지랭이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해산하는 수고를 거치는 산모와 같은 사랑을 가진 바울이 그렇게 네 배 아파서 낳은 자식에게 보내는 엄마의 편지처럼,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다가 살리려다가 고난을 당한 그 상처를 가진 그 바울이 그 사랑으로 하는 인사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바울의 심정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편지 전체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딱 한 가지거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라. 은혜로 자유롭게 됐으니까 사람의 세상에 묶여서 살지 말고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근데 자유롭게 된 것을 내 욕심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데 형제를 도와주는데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은혜 복음이 편지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이 가르침을 자기의 사역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 귀하고 중요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은혜는, 하나는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도, 바울의 사역에도 적용이 되고 바울도 그런 심정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바울의 심정은 그런 거지요. 내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더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싶지만, 편지를 쓴다 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손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걸 한번 봐라, 이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마 바울이 대개 짐작하기로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대개 옛날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이 대필사가 있었어요. 대서사가. 그래서 글씨 잘 쓰고 헬라어 문법에 능통하고 이런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면요, 그걸 이렇게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로마서 맨 마지막 장 16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인사말을 하잖아요. 로마에 있는 누구도 문안을 하고 나도 너희에게 있는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이런 말을 쭉 쓰다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 나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더디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바울이 불러주는 거를 편지를 기록하는 대서사가 더디오였는데, 그 더디오도, 야 더디오 너도 한마디 해. 그러니까 더디오가 나도 이렇게 문안한다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쓸 때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바울이 이 마지막에 이 여기를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절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야, 더디오든지 누구든지 야, 펜 좀 일로 줘봐. 그래가지고 내가 써야 되겠어.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일필 휘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큰 글씨가 된 거예요. 큰 글씨. 바울이 뭐 모르겠습니다. 서체가 원래 크게 글씨를 쓰는 사람도 있고 깨알만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뭘 강조해서 쓰다 보면 글씨가 크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실제 큰 글자인지 아니면 이렇게 강조해서 간절하게 쓰는 말이다 그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이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우리 저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17절에 6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처의 흔적 이런 말이거든요. 고난의 흔적, 질병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전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내 육체에 있는 질병이 너희에게 시험거리였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가지고 빌빌하고 질병이 떠나가지 않으면 그게 뭐 은혜가 되게 덕이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희가 그 내 육체의 질병을 시험거리로 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줘서 너희가 참 복된 사람들이다. 그리고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자기 눈이라도 나한테 빼줄 것처럼 처음에 나한테 그렇게 나를 환대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갈라디아서 4장에. 그래서 학자들이 짐작하기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짐작하기에 바울의 그 질병이라는 것이 눈병이 아니었겠느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다닐 때 버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급히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로 갔거든요. 버가라는 지역은 고산 지역이고 그래서 눈병이 안 좋은 데랍니다. 잘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큰 글자로 쓰는 것은요 강조하고 뭐 이런 뭐 힘을 줘서 쓰고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이렇게 눈이 침침한데도 대필사가 내 대신해서 글을 써야 될 정도로 내가 눈이 안 좋은데도 내가 이 말만은 직접 하고 싶어서 이렇게 큰 글씨체로 너희에게 쓰고 있다. 내 몸에 예수의 사랑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 산모처럼 네 배 아파 낳은 자식인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큰 글자로 쓰여진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네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보내는 엄마의 편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전하고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면 부담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사명을 배웠으니 이제는 내 힘으로 그걸 따라가려면 얼마나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꼴이겠습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나름대로 선하게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목표를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품에 안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격려와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은 이제 부담이 아니라 그 말씀은 이래 이제 나의 현실을 기억하게 하는 가슴 아프기만 한 그런 책망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그 길로 달려가게 하는 나를 귀하게 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요 그 길로 달려가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다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그게 아버지의 소망이라는데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만 있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 모든 말씀이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모든 말씀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습니까? 다 몰라도 못할 것 같아도 우리 형편은 그래도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읽느냐 무슨 성경 지식을 얻느냐 하는 것보다 누구 말로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 말씀으로 듣느냐? 누구 말씀으로? 세상에 좋은 철학자들이 많고 공자님, 뭐 맹자님 다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버지의 어릴 적 한마디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공자님보다 지혜롭지도 않고 그렇지만 저는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예,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그 가르침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원래 말씀의 적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말씀의 적용은 자기에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을 이렇게 해보시고 손가락을 자기 가슴을 향해서 적용은 나에게, 적용은 나에게. 그래서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말씀, 은혜 있는 말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딱 맞는 말씀을 들으면 그 김집사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목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요 얼른 정신을 탁 차리시고요, 아 이렇게 적용은 나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말씀이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도와주려는 사명을, 도와주라는 사명을 주신 사람들은 그 형제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 이 말씀이 형제를 살리고 지혜롭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받아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지혜, 그것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누구나, 사명이 있건 없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은 나에게. 바울도 적용은 나에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요 어떤 얘기까지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요 부모래도요 아버지래도요, 아버지 말이 참 도움, 힘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래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좋은 걸 가르치기는 쉬워도 나처럼 해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가르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식이 되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서라는 편지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 속에서도 그 모든 문제, 모든 이슈에 대해서 바울은 나도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있는 똑같은 그 거룩의 기준과 똑같은 공평한 기준과 똑같은 화평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으니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용은 나에게, 적용은 나에게. 예, 아이고 이거 뭐 화약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화약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교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멋있는 것도 아니고 논리 정연도 아니고 말과 현실이 일치하는 게 말의 능력이에요. 시인들은 이 자기가 느낀 감정이나 깨달은 진리에 일치하는 한 단어를 찾기 위해 국어사전을 뒤지고 밤을 샙니다. 평생 그 한 단어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과 현실이 일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말과 현실이 일치하는 것이 말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바이오멜 바이히 베히올 바이히올 이히올 바이히올, 죄송합니다. 저 히브리 한지 오래돼서. 히브리 말로 하면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이히올 바이히올,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어난 일이 똑같았어요. 아담에게도 능력을 줘서 이름을 짓는 대로 그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말의 능력이 그것이에요. 설교의 능력이란 것도 설교자의 삶과 가르침이 일치할 때, 그리고 설교로 나눈 그 말씀과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해서 사는 삶이 일치할 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걸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1인칭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설교자가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듣고 은혜 받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배우는 것과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자와 회중에게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은요, 성경을 아무리 훌륭한 교사에게서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들어서 배우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쓰는 거예요. 창피하지만 그 전에 한국 가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 자리에 쓰는 것은 어항 속의 물고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만 모른대요. 무슨 말을 하면 그 다 보이잖아요. 투명한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그 형편과 그 살림이 다 보이는데, 근데 누구만 모르냐면은 말하는 사람만 모른대요. 말하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좋은 설교자 많습니다. 요즘에는 클릭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많이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비교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견딜 수가 없고 쓸 수가 없습니다. 뭉툭하지만 미련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전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도 적용이 되고, 자기 삶에 적용이 돼서 자기가 어떤 사역자인지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가 자기의 그 메시지의 내용하고 일치한 것이에요.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는 내용보다도 이 전하는 사람의 태도, 전하는 사람의 진실함,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이 우리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에도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가 상당히 그렇긴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고 들려지기를 참 소원합니다. 설교자가요, 이 예배 가운데 회중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CD로 나갈 것을 의식해서 설교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비밀스럽고 놀라운 은혜는 깨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설교 잘 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아는데 참 잘하세요. 근데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어요. 정말 은혜 받고 그랬는데 CD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름 이렇게 놔두니까 많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설교 잘 하시니까. 근데 목사님 설교가 이제 그전처럼 달리지가 않더래요. CD를 의식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참 비밀스럽고 참 소중한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본론이 되겠지요. 서신 전체, 갈라디아 전체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로 얻은 것이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할 것이다. 우리가 행위로 내가 의를 쌓은 것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가 없었다. 그러니 내가 행위를 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것처럼, 영광을 이룰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사람들의 눈에 묶이게 되고 내가 한 의의를 자랑하는 그 교만에 묶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셨는데 형편이 어떻든 실력이 어떻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자유를 다 놓쳐버리고 돈의 성공의 노예가 돼서 이목의 노예가 돼서 상황이 잘 되는 것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묶여 사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서로 돕고 바로잡아주고 섬기는 그 일 가운데에서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이제 영광 결핍증인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만족하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내 섬김을 알아주면은 내 섬김이 열매를 맺어서 크게 무슨 성과를 내면은 그게 나의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묶여서 섬기지 말아라.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다. 육체에 심어 육체에 썩어짐을 거두는 일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광이 있는 줄 알고 만족함으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자랑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있는 줄로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피곤치 않을 수 있고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다. 이것이 전체 가르침이잖아요. 그 가르침을 자기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도 먼저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육체로 심어 썩어짐을 거두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대조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그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과 영광과 그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냐면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잘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뭐 사역의 성과를 낸다든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내가 사역자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거룩해 보이는 말을 가르치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의 진짜 동기는 자기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율법을 열심히 지키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간절한 사랑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할례는 받았지만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자기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너희에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 말 속에 니네가 구원을 얻었으면 정말 살아났으면 이 가르침을 듣고 살아났으면 하는 사랑이 있겠느냐. 자기들도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자기들도 눈먼 소경들인데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 같이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한 것처럼 저들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자기 추종자 한 사람을 발견해 놓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꽉 막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자기의 제자들의 어깨 위에 지키지 못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얹어 놓고는 자기들은 도와주려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기에서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신학에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스스로 구원하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처럼 목적에서 진짜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추종자를 넓혀 자기들이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자기의 바울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손가락 하나도 도와주려고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다. 바울이 서로 무거운 짐을 져주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짐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는 그 짐에는 서로 무거운 짐을 너는 네 책임이고 나는 잘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서로 져주라는 형제의 구원과 형제의 영혼의 행복과 이웃의 정말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짐을 같이 지는 그 공동 연대 책임감,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계셔서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 짐을 대신 지신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과 이로 인한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그 슬픔을 자기 책임으로 자기의 아픔으로 같이 지신 것이에요. 바울도 그런 사역자였어요. 내가 너희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 배 아파 자식을 낳는 것 같은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릇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무릇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릇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이런 연대의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고 형제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기도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도울 수 있겠죠. 근데 그것과 딱 약간 다른 태도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 성령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성령님께서 지치지 않고 졸지 않고 기도하세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이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아시는 이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극이 있을까요? 얼마나 갈라진 틈이 있을까요? 얼마나 눈을 들어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낭패감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갈라진 틈 사이에 버티고 서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 번도 지치지도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간극 갈라진 틈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때로는 신음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뜻과 내가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와 형제의 현실과 우리 자녀의 지금 모양의 간극이 이렇게 클지라도 하나님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그 갈라진 틈을 버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함께 아파하고 짐을 지며 기도하는, 동역하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갈라진 틈을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멸망하시기로 지키시려 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인 10명도 없는 소돔의 그 완악함의 그 간극 사이를 버티고 서서 하나님과 딜을 했어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그 뜻으로,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 은혜의 사역자의, 바울과 같은 사역자,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 사역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러죠. 예,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옛날에 자랑할 만한 거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훌륭한 성경 교사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그것, 하나님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 예수의 부활의 열매를 교회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에게 보는 것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전에는 세상에서 영광받는 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고 자랑이었는데 그 세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세상은 나에게 이제 영광과 만족과 행복과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전엔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연병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뭐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지만 이제는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으심을 입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첫 번째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새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는 새로운 이 세상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이 돌을 따라 걷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은혜와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은혜와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비는 사람이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들만 축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랑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 편지를 받는지 자기가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니네 진짜 바보 같다. 니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니네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그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느냐. 막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욕하던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는 그 얘기가요 진짜 얘기라니까요. 이제는 왜냐하면 바울 안에는 그런 사랑이 이제는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입어 이 사역자가 되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입은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이 은혜와 긍휼을 입고 나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해산하는 수고가 그 사랑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섬김과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가르침은 이제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함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세상도 바울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세상을 자랑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인정과 자기의 명예를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자기의 영화를 버리고 예수께서 자기의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받으신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새 생명이 바울의 축복을 통해서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도 바울이 욕하는 것을 통해서도 바울이 막 삿대질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집사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파수꾼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교사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남이 알아주는 것 헛된 것이라고 그래요. 썩어질 것이라고 그래요. 칭찬받는 것, 일이 잘 되는 것, 소득이 있는 것 썩어질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고난의 신비의 능력으로 우리 형제들이 은혜와 평강을 얻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그 힘을 얻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내 마음에도 가르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이 놀라운 사역의 섬김의 기도의 길에 같이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못 박힌 상처예요. 옆구리에 찔린 상해의 상처입니다. 근데 예수의 흔적이란 것은 십자가의 흔적이란 것은 아직도 아픈 치료되지 않은 상처가 아닙니다. 그 전에 그런 말씀 자주 드렸어요. 이동환 목사님이란 분이 은퇴하면서 후배들에게 한 가지만 조언해 주십시오. 상처 있는 사람은 누구를 돕는 일, 가르치는 일, 사역자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게 뭐 어릴 적 자존심의 상처이든지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자괴감이라든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그 사람을 믿기 어려운 그런 마음의 상처든지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거나 돕거나 이끄는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의 치유를 받으려고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뛰어들기가 쉬워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성공이 없으면 이런 무지랭이 같은 것들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아픔을 딛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라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깔보고 격동하게 하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친 사람들이 섬기고 돕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화약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저도 하나님께서 나름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네, 나름 상처를. 저는 하나님을 모를 때 정의로운 세상, 선한 사람에 대한 욕망이 막 들끓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정의로운 세상에 무관심하고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서 막 애쓰는 것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싫었습니다. 뭐 정의로운 세상을 이룬다고 하면서 말은 막 많이 하지만 친구들에게 이기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그 친구들의 그 완악함이 정말 싫었습니다. 진짜로 싫었던 것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훌륭한 척하지만 정말 한 자락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정말 자괴감이 들고 자학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이 정도라도 스스로 괴롭게 한다, 잊어먹고 룰루랄라 살지 않는다 하면서 자학하는 영혼이 행복하다 이러면서 교만을 떨고요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애인이 그렇게 저를 사랑해서 참 좋아해 줬는데도 어떨 때는 한두 달간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그래서 뭐 좋은 학교 다니고 대학원에도 가고 사람들은 좋은 선배라고 그렇게 다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쫓기듯 간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예수 믿는 선한 것을 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선악의 기준이 주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죄 가운데 물든 사람이었는지 보게 하셨어요. 나의 선악의 주인이 나의 정의와 공평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막 수근수근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형제 같은 사람들 10년 이상 같이 애들 기르면서 너무나 마음이 상했는데요. 그때 시편을 읽을 때 내 심정하고 글자 한자까지 똑같은 심정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찬송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 심정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일을 겪으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지금도 속상하고 마음이 이렇게 저는 원래 남에게 잘 보이기 좋아하는 유약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덜컥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식이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 무슨 죄를 제가 졌다고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자식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도 뻥끗 못할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정말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셨다면 내가 어떤 끔찍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때 십자가를 진짜로 만났습니다. 나의 의로움의 근원은 하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래서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알 것 같아요. I have a peace with you. 하나님, 하나님과 평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는 만족하냐? 너는 됐냐? 나는 안 됐다. 이 세상에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사망과 죄에 묶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내 마음은 평화롭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민영아, 너를 쓸 때가 있다. 하나님, 나는 이런데 어디다 씁니까? 어디다 씁니까? 내 친구들은 부장판사도 되고 신문에도 나는 사람들이 됐는데 내 인생은 허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머리도 주시고 좋은 부모도 주시고 좋은 학교도 다니게 하셨는데 인생은 허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잠이 안 왔어요. 신학교 가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고 아무 결과도 없었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걸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야, 나의 쓰임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그러면 내가 풀타임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는 좀 미안하고 이기적인 건 알지만 빚도 잔뜩 져놓고 이렇게 또 공부하겠다는 건 좀 이기적인 거 알지만 하나님, 저는 좀 어쩔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풀타임으로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자랑하는 일을 할게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그 정도가 무슨 상처냐, 당신이 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진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다 위로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상처를 일이 잘 되는 것이나 자식이 잘 되는 것이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생기는 것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처를 견뎌내신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글자의 사랑이 심령에 새겨진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큰 글자가 됩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샘물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섬김의 길에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상처를 바라볼 때 I see from his head, hands and his feet, sorrow with love flow mingled down. Did e'er such love and sorrow meet, or thorns compose so rich a crown? 하나님, 그저 상처가 아니라 그 가시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요, 그 상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큰 글자인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 고백하기에 우리의 고난이 영광입니다. 낮아짐이 영광입니다. 연약함이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자랑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버리지 마시옵고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시며 하나님 손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엄마는 자녀를 살찌게 하는 부모로, 목사는 생명을 전하는 교사로,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